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욥기입니다.
5장. 나는 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쓰인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개의 도장을 찍어 봉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봉인들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 만한 이가 누구냐?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속에도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 없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가문에서 나온 사자하고 다윗의 위대한 후손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일곱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난 보좌 앞 한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께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습니다. 그 일곱 뿔과 눈은 온 땅에 내보낸 하나님의 일곱 영들입니다. 그 어린 양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다가가서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기 하프를 가졌고 향이 가득 들어있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한 왕국으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큰 소리로 노래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내 생물이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욥기 제36장.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죄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르라 저르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든지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실제적인 자세를 오늘 첫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 내용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상당히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제 바울의 빌립보 교회와 신앙의 사람들을 위한 권면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고 배워가며 장성해 가야 하는 또 다른 과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즉 어떤 형편이나 시간 속에서 꼭 같은 덕스러움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기쁨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육신을 입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면 위기와 무엇이든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기쁨을 잃고 염려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상반절인데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말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34절에 미래에 대한 염려를 더욱 경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나 위기가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 외에는 얻을 것이 없지만 어떤 일이나 형편이나 조건이건 위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기도와 간구는 일상적인 호흡과 같이 하는 기도와 어떤 안타까움이나 다급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처지일지라도 기쁨과 웃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보다 합당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지만 나에게 닥친 안타까움과 위기를 우리 아버지께 기꺼이 넘겨드리는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의 약속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뒤따르는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모든 문제를 직접 찾아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문제에 직접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심으로써 문제의 직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여기 지나쳐서도 안 되고 변함없이 중요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옥중서신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무효할 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에서 하늘에서 난 사람인지 땅에서 난 사람인지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쁨의 비결, 그것은 염려 대신에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넘겨드리는 것으로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넉넉히 감당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적 삶의 범위나 방법 시간은 어느 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저 유명한 산 제사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 역시 비슷한 신앙의 성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서를 따라 자라가야 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러한 표현 역시 성경적 경건과 당시 일반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철학적 덕목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대로 베드로 사도는 성경의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 일곱 가지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면 여기서는 같은 일곱 가지 같기도 하고 여덟 가지일 수도 있는 무엇이든지 라는 상황들을 덕으로 채워져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각각 두 가지씩을 다뤄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했는데 참되며 하나님의 참되심에 붙여진 성품과 같은 품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짓된 세상과 반대되는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것인데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만이 아닌 무엇이든지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참된 성품입니다. 경건하며 하는 것은 바울 편지들에서는 주로 교회 직분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덕목들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했는데 오르며 역시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이지만 여기에 무엇이든지 오르며이기 때문에 그냥 정직한 정도를 넘어서는 성품입니다. 정결하며 했는데 결함이 없는 결백함을 의미하게 되었고 또한 완전 무결한 직무 수행을 지향하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역시 세상 사람들조차도 사람의 정결함, 즉 사죄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성적으로라도 알게 되는 것을 이런 삶의 용어나 방식에서조차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했는데 사랑받을만 하며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칭찬받을만 하며 좋게 말하는 좋은 평판을 듣는 겁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하나처럼 이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덕을 말하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이나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리고 5절이죠. 기림은 앞의 덕과 상관되어 높은 도덕적 행위로 칭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는 9절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생각에 그치는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한 것을 통해서 천국을 향한 목적과 그 구체적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모습들이 삶에서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먼저는 실천을 위한 가르침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믿음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배움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상반절에 당부하고 디모데에게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해서 자신으로부터 배운 것을 확인시킵니다. 배움은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그 배움이 실천이 되지 못하면 배움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받고 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명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는 당부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라하여 십자가에 희생되시기 전날 밤에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받은 것은 역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듣고 했는데 들음은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소리에서 그치지 않고 들려오는 내용을 정신적으로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본, 눈으로 본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머리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본 것입니다. 본 것의 효과는 예수도를 사형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의 숨지실 때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9절이나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만 행하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즉 앞에서 열거한 네 가지를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주어지는 약속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네 가지가 실천되지 못한다면 이 약속도 보장될 수 없음을 경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으로 완료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행하는 데까지 가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유효하게 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Tis there my Father dwells, with longing in my heart for my true home. I watch the whole night through.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인간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죄가 창조주와 모든 인간 사이에 영적 죽음이라는 커다란 틈을 갈라놓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신 죄의 치유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해 스스로 속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인간이 선한 일을 많이 한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화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판사가 막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친구 한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자기 힘으로 빚을 갚지는 못했지만 친구가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감당치 못함으로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죄사함을 위해 피 흘리는 희생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다스릴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사함을 받으려고 할 때는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반드시 가장 흠이 없고 좋은 동물을 바쳐야만 됩니다. 상처가 있는 동물이나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동물은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의 희생제사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거듭 되풀이되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희생이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고귀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류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5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반에 걸쳐 구속의 놀라운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곧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법정 안에 서 있는 죄인이 자기 대신 빚을 갚아주는 한 친구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구원을 받도록 사람을 억지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의 희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는 곳, 곧 죄사함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세례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에 대한 회개가 세례에 수반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 짓는 일을 멀리해야 하지만 요한 1서 2장 1절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네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소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